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훔파 거한다 KBS 오디오북
이 지랄맞음이 쌓여 축제가 되겠지. 조승리 지음, 성우 주혜진 일감. 불꽃 축제가 있던 날, 택시 안에서. 김 선배의 전화는 샤워 후 수건으로 젖은 머리를 털고 있을 때 걸려왔다. 나는 수신자의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을지 말지를 고민했다. 퇴근 후 걸려오는 전화는 대다수가 유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전화가 끊어졌다. 냉장고에서 캔맥주를 꺼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려댔다. 식탁에 캔맥주를 내려두고 전화를 받으니 아니나 다를까. 김 선배가 내게 간곡히 부탁을 해왔다. 선배가 마사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카지노 호텔에 대신 출근해달라는 것이었다. 내키지 않았다. 선배는 다급히 말을 덧붙였다. 요양원에 모신 어머니가 위독하단다. 최근에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고 그때마다 결근을 했는데 한 번만 더 결근하면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오늘은 일본에서 대규모 관광객이 입국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바쁠 테니 꼭 좀 도와달라며 통사정을 했다. 달리 할 말이 없었다. 알았으니 어머니 곁을 잘 지켜드리라고 위로하고 급히 출근 준비를 시작했다. 우선 장애인 콜택시에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은 오늘 한강에서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어 차량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른 교통수단을 알아보라고 했다. 그러고 보니 김 선배가 일하는 카지노 호텔에 가려면 한강을 건너야만 했다. 일반 택시를 호출했지만 모두 연결되지 않았다. 발을 동동 구르다 가방을 들고 무작정 집을 나섰다. 다행히 여섯 번의 호출 끝에 일반 택시가 연결되었다. 흰 지팡이를 펴고 택시를 기다렸다. 일반 택시는 장애인 콜택시와 다르게 내가 지정하는 장소가 아닌 근처 아무 곳에서나 승차를 해서 흰 지팡이가 필요했다. 택시기사는 상냥한 성격이었다. 내 바로 앞에 정차하고 클렉슨을 울려주었다. 시간을 살펴보니 좀 밀린다 해도 아슬아슬하게 지각은 면할 것 같았다. 한강에 가까워지니 일찌감치 교통을 통제하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나와 비슷한 부류인지 세상에 무관심했다. 왜 통제하는지 어째서 인파가 몰리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그가 라디오 채널을 교통방송에 맞췄다. 리포터는 여의도 상황을 설명했다. 그제야 기사는 오늘의 이벤트를 알아차린 듯했다. 나 역시 김 선배의 부탁이 아니었다면 오늘 불꽃 축제를 하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었다. 기사는 내가 못 보는 사람인 걸 그새 잊어버리고 창문을 열어주었다. 창밖에서 군중의 환호와 불꽃이 수도 없이 터졌다. 기사도 밖을 보는지 탄성을 터뜨렸다. 나는 어둠을 훑어보았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하늘을 수놓는 수백 송이의 불꽃이 궁금했다. 그러나 지금 저 불꽃을 볼 수 없다 해서 아쉽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불꽃은 더 찬란하고 빛나기 때문이었다. 창을 닫고 반드시 앉아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는 나의 불꽃을 보았다. 땅에서 시작된 빗물이가 하늘에 올라 산산이 흩어지며 하얗고 노란 빛이 되어 쏟아졌다. 빛은 금방 사그라졌지만 내 가슴에 반짝이는 술을 놓았다. 나는 오랜만에 너를 생각했다. 너와 나는 궤도에서 벗어난 이탈자였다. 열여섯 너에게서는 고된 하루의 냄새가 났다. 너는 일찍이 아버지의 역할을 떠맡아야 했다. 하루 종일 양팔을 까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녀야 했다. 당연히 학교에 다닐 시간이 없었다. 너는 평범에서 벗어난 이탈자였다. 나도 그랬다. 내가 학교에 가지 않는 이유는 생계 때문이 아니었다. 교복을 입고 등교길에 오르지만 내 목적지는 학교가 아니었다. 네가 춘장을 벗고 만두를 튀기는 동안 나는 도서관에 파묻혔다. 카프카를 읽고 하루키와 윤대뇽과 빌 브라이슨과 레이먼드 챈들러를 만났다. 내게는 시간이 없었다. 병원에서는 10여 년 정도 시력이 남아있을 거라고 진단했다. 나는 마음이 급해졌다. 손에 닿는 대로 책을 꺼내 활자를 눈에 담았다. 당시 나는 무지했다. 책은 눈으로만 읽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계 문학 전집을 모두 읽고 싶었다. 기영도의 시집을, 호밀밭의 파수꾼을, 보들레르의 악의 꽃을 읽어야 했다. 그래야만 내 현실을 견딜 수가 있었다. 눈이 새빨갛게 충혈된 채로 집에 가면 엄마는 제발 책 좀 읽지 말라며 야단을 쳤다. 그러나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뿐이었다.
KBS 오디오북
너는 이따금 나를 만나러 도서관에 왔다. 우리는 초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 너도 그리고 나도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가을이 되고 해가 점차 짧아지자 밤눈이 어두웠던 나를 위해 너는 오토바이 뒷자리에 나를 태워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다. 그날도 너는 나를 집 앞까지 태워다 주고 오토바이에 걸터앉아 담배를 물었다. 너는 무심코 하늘을 보며 별이 쏟아질 듯 많다고 말했다. 나도 너의 시선을 쫓았다. 그러나 내 시력으로는 반쪽 남은 달만 보였다. 그래서였을 것이다. 나는 별이 당최 생각나지 않는다며 네가 보는 별은 어떤 모양이냐고 물었다. 너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꼭 대답을 들을 생각으로 물었던 건 아니어서 나는 잘 가라는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그때 너는 대단한 것이라도 생각해낸 듯 말했다. 파리가 노란 똥 싸놓은 것 같다고. 나는 푸석들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러고는 이내 손을 흔들어 주었다. 숨이 차갑다 느껴지던 가을밤이었다. 너는 집 앞으로 나를 불러냈다. 너는 주황빛 가로등 밑에 나를 세워두고 하늘을 보라고 말했다. 그날 그 밤하늘을 나는 또렷이 기억한다. 네가 선물한 반짝이는 별무리를. 찬란히 빛나다 사그라지는 빛의 입자를. 나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고 너는 내 곁에 서서 내가 바라보는 하늘을 함께 바라봐 주었다. 차는 가다서기를 반복하다 어느 순간 멈춰섰다. 차창 밖으로는 슈쾅쾅쾅 요란한 폭죽 소리가 끝도 없이 울려 퍼졌다. 나는 기억 속에 또 다른 불꽃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그 무렵에 나는 도시에서 직업학교를 다니며 마사지 일을 배우고 홀로서기를 시작했다. 일은 고되었고 일이 끝난 후의 시간은 외로웠다. 귀뚜라미가 가을을 불러들이기 시작한 9월의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작정 고향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져 잤다. 엄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낮 동안 실컷 자고서 남들 다 자는 시각에 깨어났다. 정신이 명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아홉 가구밖에 되지 않는 촌뿌락의 이웃들은 이미 기절한 듯 잠들어 있었다. 깨어있는 것이라고는 가로등뿐이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들어섰을 때 캠프에서 돌아온 남동생이 대청마루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가방에서 비죽 밀려나온 물건을 보았다. 나는 가늘고 긴 그것을 꺼내어 전등빛에 비춰보았다. 네 가닥의 불꽃이었다. 순간 개구진 충동이 밀려왔다. 뒷마당에서 흙이 담긴 빈 화분을 찾아냈다. 한 가닥의 심지에 불을 붙여 얼른 화분에 꽂았다. 순식간에 심지가 타들어가면서 휘파람 소리가 하늘로 튀어올랐다. 삐익! 타타타타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꽃이 폭발했다. 우리 동네, 윗동네 할 것 없이 개들이 미친 듯이 지저댔다. 심장이 튕겨나올 듯 춤을 췄다. 산과 들로 둘러싸인 고요한 동네라 굉음은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집집마다 전등이 켜지고 가구마다 밖에 매놓은 개들이 야단을 떨었다. 반대로 풀벌레들은 합창을 뚝 멈추고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산발적으로 짖던 개들이 점차 잠잠해지자 다시금 마을의 적막과 고요가 찾아들었다. 그제야 나는 잔뜩 굳었던 몸을 조금씩 움직여보았다. 그때 드르륵 안방문이 열리더니 잠 옷 차림의 엄마가 내게로 왔다. 엄마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내 앞에 쪼그려 앉더니 노련한 형사처럼 추궁하기 시작했다. 나는 남은 불꽃을 엄마 앞에 대령하면서 이렇게 요란한 소리를 낼 줄 몰랐다고 납작 엎드렸다. 엄마는 건네받은 불꽃을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내려다보았다. 그러더니 불꽃으로 내 머리통을 한번 툭 친 후 불꽃 세 가닥을 한꺼번에 모아쥐고는 불을 붙였다. 그때 본 일렁이는 불빛 너머의 엄마 얼굴은 아마 방금 전 내 표정과 다르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엄마와 나는 타오르는 불꽃을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벼락이 하늘을 세 번 두들겼다. 또다시 개들이 일제히 지저댔다. 세상 모든 개가 다 죽기 살기로 짖는 것 같았다. 차들의 비상경보가 앵앵 울어댔다. 마을 사람들이 러닝차림으로 뛰쳐나왔다.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펌프질했다. 엄마가 바람 빠지는 소리를 내며 웃어댔다. 나도 입을 틀어막고 낄낄거렸다. 엄마는 제 몫을 다하고 꺼진 심지들을 내게 건네면서 불량배처럼 말했다.
진짜 재밌다. 불꽃 더 없냐?
나는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웃었다. 옆집 할머니가 담 너머로 우리 마당을 건너다 보았다. 엄마는 태연히 할머니를 상대했다. 잠들면 어버가도 모르는 남동생이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왔다가 우리를 보고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사고뭉치 모녀 때문에 난 부끄러워 못 살겠어. 서행하던 택시가 조금씩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통제 구간을 빠져나온 것이다.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나는 일이 끝난 뒤 김 선배에게 전화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덕분에 나만의 별과 불꽃을 꺼내볼 수 있었노라고. 내 안에 살아있는 별과 불꽃들은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고 여전히 아름답고 생생하게 잘 있더라고 말해야겠다. 자기 나무를 듣던 밤. 안과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왔다. 그 안과는 내가 15살 때 지금의 병을 선고받은 병원이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내 병은 여전히 불치병이다. 세상이 이토록 바뀌고 있음에도 말이다. 집에 돌아와 우두커니 앉아 복잡한 감정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때 은사님께 카톡이 왔다. 선생님은 얼마 전에 중국 작가 사철생의 산문집을 추천했는데 이참에 작가의 산문 자기 나무를 낭독해 보냈으니 들어보라고 했다. 스마트폰을 조작해 선생님이 보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사철생은 20살에 두 다리를 잃고 평생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생때 같은 아들이 그리 되자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많은 것을 시도해본다. 그때마다 아들은 화를 내거나 침묵으로 울분을 대변하기도 하고 때론 모르는 척 어머니 뜻을 따르기도 한다. 그렇게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리에 뜸을 뜨다가 화상을 입어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한다. 나는 녹음 파일을 반복해 들었다. 귀로는 선생님의 낭독을 들었고 머릿속으로는 내 어머니를 떠올렸다. 15살의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사실은 앞으로 세상을 못 볼 거라는 선고보다 당장 이 사실을 어떻게 엄마에게 말해야 할지였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엄마에게 몽땅 털어놓았을 때 엄마는 질 나쁜 농담을 들은 것처럼 믿지 않으려 했다. 엄마를 대동해 다른 병원에 가서 처음부터 검사를 다시 했다. 결과는 같았다. 엄마는 나보다 더 절망에 빠졌다. 내 담담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내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너는 뭐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 철딱선이야. 너 이제 장님 된다잖아. 엄마가 굳이 확인해주지 않아도 내가 더 잘 알고 있는 미래였다. 나는 애써 담담한 척 연기를 했을 뿐이었다. 내가 괴로워하면 엄마가 더 슬퍼할까 봐 그랬는데.